오늘은 똑같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또 한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다시 읽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00번 읽었는데 100번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관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한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손에 뭐를 들고 갔죠? 뭐를요? 그럼 뜨거운 게 불로 들립니다. 헛돌인가요? 옛날 이 아브라함 시절에는 라이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금부터 4,000년이 넘는 전인 옛날이니까 성냥도 불도 없어. 그럼 뭐 불이 뭘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마 불을 부시고 돌을 부딪혀서 불을 내가지고 불이 생기면 그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살려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우리는 불을 꺼도 스위치가 넘는 전기 불들어오죠. 가스레인지 틀기만 불이 나오죠. 성냥만 켜 불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시도로 불을 켜놓고는 끊임없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마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통이나 같은 데다가 불을 실을 담아가지고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요즘처럼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처럼 불? 주머니에 발 담겨 들고 가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시험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할 사람에게 시험하신다.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인 욥이라는 사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사탄이 욥을 갖다가 시험해서 욥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이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정근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을 시험하겠다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졸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케이, 한번 해봐라. 그 대신 그걸 죽이지만 말아. 그래서 이 욕이 시험을 당하죠.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몸에, 온 몸에 지금 막 등찬 뭐 이상 과력으로 말하면 대상포진이 전체에 그냥 막 배에 대상포진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아픕니까? 근데 전신에 대상포진이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벽돌로 그러니까 그 당시 요즘처럼 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아내마저 저주를 하고 떠나버리니까. 그런데 그 시험은 이 욕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시험 해보려고 해봐. 죽이지만 말아.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시험 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야, 그런 성도들이 뉴욕에 10명만 있다면 이 뉴욕 달라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니, 내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하고 생각하는 거 말고 나는 아니라고 우겨대는데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아마 뭘 해도 자신 있어. 바로 아브라함이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잘 이행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 40여 년 동안 너무 기쁘셨어요. 야, 아브라함 이제 장로서도 되겠구나. 대단하다. 40년 동안 넌 40여 년을 한 번도 배신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노년이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인생 말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된 것 같은 아들 이삭까지 100세에 죽었어요. 바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아, 이제 뭐 다 잘 들었는데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복을 내려주시고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은 결정적인 최종적인 시험.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보면은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 내렸는데 과연 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을 지금 하시기를 그러면서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제목대로 내 아들 이삭을 던져러 가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있는 외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약속을 받고 백세에 얻은 그 외아들 이삭을 태워서 번제 제사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를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그럼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한다면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응을 했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시간에는 하나님과 이삭은 그 하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은 뭘 했는가?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하는 것을 꼭 다음 주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24절까지 읽어보시고, 발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을 똑같이 한글로 쓴 건데, 읽어보고, 아, 이삭이 뭐 어땠구나. 하나님은 어땠구나. 이거 말 못할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 못하실 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학교에 갔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럼 똑같이 다음 주에는 이삭은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걸 한번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비결을 제가 오늘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하라는 거로구나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안 들으면 다음 주에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다음주 어떻게 해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이 시련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당한 것은 지금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련입니다. 내가 너에게 시련을 주어서 이 땅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내 후손 씨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씨가 바로 누구였느냐? 이삭이었어요. 그걸 100세나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되고 100세 되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신 이삭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단순한 뭐 아브라함의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증표고 언약물이고 언약의 대상이고 언약이 뭔가를 그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증거군요. 이 이삭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이삭을 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 하나님이 약속한 시로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동님 시중에 애가 하나 태어났구나. 이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삭을 볼 때마다 내가 백세에 애를 낳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약속을 생각하는 생각에서 그런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이삭이 당하는 충격을 말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아들을 바치고 아들을 죽인다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었던 이 언약의 증표를 없애버립니다. 그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 언약을 파기시키고 아브라함과는 이제 더 이상 언약 관계가 되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너는 약속의 사람으로 너를 받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와 했던 약속 내가 깨버리고 말겠다. 그 두려움도 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또 잘못했었고 왜 약속을 아마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 때문에 따라 나섰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언약의 대상인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는 이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서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보고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추방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쳐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겠다는 그런 말과도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의 최종적인 물건이었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험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집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고, 가장 적절한 시험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좀 바로 죽게 된다든가, 수가하고 수천 마리가 죽었다든가, 종들이 한 3천 명이 갑자기 올라 죽었다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차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어쩌면 완전한 맞춤 세트예요. 약속의 이삭을 전혀 가지고 없애버려. 그럼 그걸 지키면은 아, 이 아브라함은 내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거야. 내 언약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이 뭐냐면 우리 오늘 말씀은 2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데 2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바꿔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 저자가 쓰고 있다가 2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대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하나님과 여호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쉽게 쓰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자, 전능하신 분. 그냥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입니다 할 때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그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이름 쓰고 사인하듯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2절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언약 관계에 대한 문제가 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하고 여호와가 말하는 게 우리는 아무 차이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합니다. 사장님이 우리 정은정 양에게 약속했는데 야, 사장님 내가 뭐 너한테 얘기 좀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사장 김용섭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말하는 거 전혀 다른 거거든요. 사장이 얘기한다 그러면 아 이건 직분이나 직위를 걸고 하는 얘기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예요?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는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전적인 차이예요. 이런 말씀 벌써 이 1절, 2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 이거 비범하고 심상치 않은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벌써. 그렇죠? 놀랄까요?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1절하고 2절의 이 상황, 그 다음 절은 우리가 없다 생각하고, 성경이 없어. 1절하고 2절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것은 시험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듣는지 안 듣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정말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1절, 2절까지 밖에 성경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뭔가요? 그건 테스트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레알이야, 레알. 애들 좋아하는 레알이랍니다. 정말 단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고 아주 정말 내목한 그런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라는 것이 아들을 거치고 죽이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면 읽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시험해보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암시도 어떠한 흔적도 어떤 무슨 어떤 걸 찾아낼 수 있는 그 앞에 하나도 없어. 그냥 현실 것하고 아주 진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테레비가 이 저 라디오에서 퀴즈 프로그램 보면 있잖아요. 큰 애들 막 맞추려고 이럴 때 우리는 해답을 미리 밑에 이렇게 보여주면 다 알면서 깊게 묻죠. 그죠? 우리는 해답을 지금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해답을 몰라요. 그래서 그 퀴즈 문제 보면 어떤 사람이 해답 방에 다 이렇게 보고 난다. 야, 나도 몇 개는 맞출 수 있어. 근데 해답 없이 맞춰놓고 하나님은 맞춰야지. 해답을 알기 때문에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해답 안 주면 있잖아요. 깜깜한 데서 문제 내면 하나도 못 맞춰야 되는 사실. 바로 우리는 지금 해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해답을 보지만 이 시험 앞에 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엄청난 그 시험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이삭을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은 아들을 번제할 곳까지 데리고 가야 하고 번제물로서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밧줄로 묶어야 하고 그리고 태워야 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눕혀야 하고 그리고는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가서 그를 죽여야 하고 그리고 불로 태워버려야 하는 이 일을 자신의 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한 지금 일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말로만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핑계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그냥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의 얘기를 하게 되면 말로 네 순종합니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게 핑계대고 오늘 성도들이 대다수 상당수가 많죠.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상관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주님이 하시면은 이런 명령에 대해서는 바로 예, 우리 사랑해요. 이러면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하이 이러면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것이에요. 말로 그냥 보기 좋게 막 순종해요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전체전명에 지금 그런 명령이 누구에게 떨어졌느냐?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중하고 이렇게 가혹하고 아주 이렇게 냉혹한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 명령 이 상황 안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명령을 순종하고 행하는 그 사건을 기록해놓은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지금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나 배경을 성경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애처롭다든가 뭐가 힘들다든가 하는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하나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정보나 어떤 무슨 특별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너무 담담하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까칠하게 아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뼈만 딱 있는 가시처럼 아주 단순하게 이 아브라함의 순종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 만약 하려면 작가가 이랬으면 아브라함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오 하나님 어찌 내가 이런 일을 나에게 아 아브라함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우리가 같은다면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성경은 그런 말 하나도 안 써요. 아브라함의 감정 이상의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일어나는 일을 그냥 사건 순서대로 쓰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괜히 여기다가 엉뚱한 우리 감정을 넣고 우리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이 사건을 부풀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써놓은 그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내용, 이 말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묘사하면서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노대로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오늘 다 10절까지 읽으셨죠? 뭘 느끼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어요? 이 순종을 확실히 했다.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이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뭘 느끼셨어요? 차곡차곡 고대로 사뿐사뿐 출렁출렁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런 정말 가혹한 이 명령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믿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뭘 가졌다? 성격과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 그럼 아브라함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 이 엄중한 순간에 여러분은 딴 생각을 할 수 없겠죠. 자, 아브라함 도대체 어떻게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한번 올려볼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였을까?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 제일 처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이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새벽잠이 없었으면 죽는 것일까? 아니, 아브라함이 오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찍 일어났을까요? 그럼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한 잠 못 자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이 성경 말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은 너무 단순하다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날이 언젠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건 아브라함의 의도적인, 의식적인, 스스로 행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기 위해서 즉시 행동을 해야 돼.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모리아 산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먼 곳이에요. 하루만 한 시간만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번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라면은 이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아 거기까지 가야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마 그렇게서 일찍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사를 드릴 수가 그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아브라함의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단지 뭐 잠이 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들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즉시 신속하게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유를 물을 수도 있어요. 밤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려는 핑계 구실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죠. 어쨌든 밤새 기다리면서 혹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취소하지 않을까 또는 좀 살짝 바꿔가든가 손을 들려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밤새 생각하면 어쨌든 우리가 좀 아침에 개길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면은 우리는 또 개기고 아 뭐 이런 정도 사람 오늘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 아브라함 순종의 가장 최고가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 순종. 아브라함은 그럼 이번에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21장 14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말씀을 왜냐면 사라가 막 싫어하니까 내어 쫓으라 사라 말대로 내어 쫓으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21장 14절에 보면은 21절에 똑같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떠다? 즉시하다 여러분 즉시하기 바랍니다. 즉시 좀 늦으면 뭔데 하나님 나아집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암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순종의 시간이 그 간격이 넓어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사탄의 시간이에요. 사탄이 가장 장악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고 순종 가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 이것이 사탄이 지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탔어요. 그럼 우리가 헤지테이트 괜히 망설이게 돼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핑계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즉각, 새벽에도 나가시는 분들 알아요. 다른 걸 하려면, 어떻게 일어나야지 했는데, 다른 하고 조금 있다 5분만 딱 하는 순간에 사탄이 그 5분을 완전히 장악해요. 오늘 저녁 예배 꼭 가야 되는데 8시 반이지 그러면 5분이면 가니까 25분에 출발해야지 아니야 좀 빨리 달면 26분에 가는데 이러면 절대 30분만 더 됩니다. 사단의 유혹의 시간이 바로 그렇다고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을 함정을 타고 있어요. 거기다 덫을 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꿈을 내지 마세요. 이유 내지 마세요. 핑계 내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감당할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꿈을 내지 마세요.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뭘까요? 3절에 또 나와 있는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었어요. 명령을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은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아들을 번제에 드린다면은 아들만 끌고 가면 될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세심하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순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앞에서 아주 세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이 제사를 드려, 번제를 드리러 갈 때 뭐가 필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뭐가 지금 급하다? 뭐 어떤 일을 내가 해야지 이 제사, 하나님의 번제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순종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아브라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선 제사를 지내, 번제를 들여가기 위해서 나귀를 태우고 끌고 가야죠. 왜냐하면 모리아 산이 먼데니까 끌고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혹시 가다가 무언 진도들에도 가니까 사환 둘을 데려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리아 산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없다 그러는데 뭐 없게 하겠습니까만 번제에서 나무까지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쪼개가지고 삼절에 쪼개가지고 들고 가요. 왜냐하면 가서 또 도끼를 또 들고 갈 필요가 없죠. 쪼개가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럼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간다는 거죠. 얼마나 철저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순종은 바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여러분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나귀의 안장을 치는 거예요. 나귀를 들어가는데 안장을 얻었어요. 안장하고. 그 다음에 두 사환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번제에 쓸 나무를 갖다 쪼갰어요. 자, 나귀의 안장을 치는 거. 두 사환을, 데려간 사환을 뽑아내는 거.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 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게 제일, 여러분, 지금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나귀를 안장에, 나귀에다 안장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1번. 2번. 아니, 그게 아니고, 데리고 갈 사람이 중요하지. 눈을 잘 뽑아야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셋째, 그게 아니고, 번제에서 나무가 더 쪼개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가? 아니, 제 나중에 있어요. 그렇지. 많은 이 대다수의 이 성경 주석을 하시는 해석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당황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뒤죽박죽해가지고 나귀 먼저 챙기고 뭐 이랬다 이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이 이게 먼저인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순서를 못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당황한 현실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속이려고 지금 번제하러 가는데 이 사람한테 그거 번제를 이러면 번제들으러 가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괜히 딴청 들려고 나귀 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해석 보통 주석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정반대로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선생님들이나 아는 소리예요. 지금 이 제사를 드리기 번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바로 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은 제 3일에 있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길을 가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교통편이에요. 여러분 눈이 억수로 오는 날 그 당시에는 기도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책 챙기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래도 눈이 오면 차가 모르는 게 가실 것 같아요. 혹시 차가 눈이 있는가? 눈 차트는 차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삼일길을 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먼저 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삼일길을 가기 위해서 튼튼한 나무를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들을 낮춰가거나 그럴 때 편안한 말씀 안 잡히는데 낙엽에다가 푹 쓰러지면 언제 가서 제사를 지내겠어요?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세상살이에서도 낙살하니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정작 막 바빠서 하는데 보면은 다섯 시간이 걸렸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처에 가 안 중요한 거 가지고 일을 하는데 마당 쓰고 있으면 깨끗해야 된다고 마당 쓰고 있어요. 일을 건들지도 못해. 마당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보는 사람 있나 해가지고 거기 사람 보는 거 의자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일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핵심은 지금 마당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 내가 세상 지내, 번들 지내 가려면 가장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급한 것이 뭐냐? 거기까지 나를 이동할 수 있는 낙으로 준비해. 안 되고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보기엔 아주 순서대로. 거기까지 가면서 도와준 이 사람이 필요해. 자기 혼자, 아, 이사하고 둘이 가기에는 사역이 너무 멀어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면서 나귀가 혹시 배고프면 먹을 것도 줘야 되죠. 나귀를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장작 나무도 또 들고도 가야지. 할 게 많은데 그 일을 할 건장한 사람을 했는데 아이 80만 노인을 데리고 둘이 간다면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 든든한 사람을 미리 스케줄 딱 잡아가지고 내일 가야 돼. 온신 가야 돼. 기다려라. 아브라함은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래서 장작을 준비한 이거 가서 장작이 없으면 언제도 못하니까 준비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아주 친밀하게 순종을 갖다 준비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 이러진 않아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덜렁대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장 온전한 범죄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것이 순종. 우리는 그러니까 순종. 그것이 예배도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거지. 예배 그냥 덜렁덜렁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무당이 구탄다 그러면 말이죠. 이틀 전서부터 몰라가고 밥 굶고 말이죠. 계속해서 쓸데없는 말도 안 하고 묻지도 말아야 돼요. 그 얼마나 준비 하나님께 미신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바로 그런 순종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된 순종, 세밀한 순종이었어요. 아까 처음엔 신속한 즉각적인 순종. 이번에는 준비된 순종이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3절하고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으로 그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두개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그 번제를 드려야 할 곳은 모리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데, 3일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3일이 되어가지고, 3일 동안 걸어가가지고, 3일째 되는 날, 그것도 도착한 것도 아니고, 멀리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멀리에 뭐가 배죠? 그 모리아 그곳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고 했어요. 3일이라고 했어요. 모리아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죠? 퀸즈에 살고 있나요? 어디 살고 있어? 아브라함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이병철 집사님, 아브라함 지금 어디 살고 있죠? 뉴저지? 예루살렘? 벨세바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21절에서 우리가 들었죠. 아비벨렉과 뭘 했다 했죠? 우물에 채하는 것 같아요. 조약을 맺고 그것을 뭐라, 이름을 뭐라 한다? 부엘세바라 했죠. 지금 부엘세바에 살고 있어요. 부엘세바는 반에서부터 뭐예요? 아, 다시 반에서부터? 부엘세바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남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그 부분에 사는 모리아산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한 80km, 한 50마일 가야 돼요. 그러면 네 명이서 나비까지 끌고 짐까지 짐을 가려면 3일 동안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시는 것도 아니 이왕 아들 먼저 좀 후딱 해가지고 집 앞에다가 빨리 너 빨리 저 단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방 올려놓고 이상을 먼저 넣더라 하고 간단할 텐데 하나님 취향이 참 독특하신 거예요. 그냥 그 번제를 모리아로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이 어디 있다는 걸 알죠. 모르는데 내비게이션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베델이었고 모든 또 소돔 고모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북방국의 연합군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하고 살렘하고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내용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3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그렇게 먼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을 하셔서 또한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시험을 담아내 본 거예요. 힘든 아들 맞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거리가 멀어요. 멀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3일 동안 내가 가고 가야 합니다. 먼 길을 가면서 3일 동안 갔다가 간밤 자요. 어쩌면 들판에서 야곱이 돌멩이 메고 자듯이 내에서 잡니다. 또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걸어갔다가 또 들판에서 자야 돼. 밤 안 뜰 수가 없어요. 그럼 들판에서 잠에서 나비는 저기서 내려있지 해는 저물지 이 베들레헴 가까이 오면 예루살렘 거의 다 왔습니다. 그 하늘 이렇게 뭐 베들레헴의 하늘은 큰 별도 없어요. 얼마나 이 감동. 그런데 아들을 이렇게 보면 별 생각이 납니다. 이 3일의 시간을 먼 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순종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거나 변함없이 꼬한 너의 흔들림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 이 길을 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을 정말 하려고 한다면, 참아야 돼. 3일 길을 가면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심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3일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일어나는 갈등이나 나의 마음의 의구심 같은 걸 없앨 수가 있다. 어쩌면 중간에 가다 포기할 수도 있는 유혹이 있어요. 어쩌면 다른 길로도 새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어쩌면 적당하다. 아, 모리아까지 너무 머리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순종으로 가고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3일길을 인생에서 이 3일길을 제대로 걷는 사람 다 쓰고 아브라함이 이 3일길을 아들하고 둘이 걷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명택 집사님이 제임스하고 3일을 갔다가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마디 얘기하는 이게 무슨 뭐 제임스가 어디 대학교 좋은 데 간다 또는 뭐 대학원 간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둘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이것이 하나님의 순종입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순종은 한밤 사이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순종은 멀쩡한 일시적인 어떤 충동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순종은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일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 주여 내가 3일 동안 이제는 내가 한 달 동안 새벽에 뭐 하겠어요. 내가 올해는 주여 한 번도 안 받겠어요. 주여 내가 이번에는 절대 예배 시간에 이제 찬송을 다른 사람보다 제일 크게 부르겠어. 이제 내가 기도하라면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일날 안 빠지겠어. 뭐 별 생각 이게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룻밤 사이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어. 사륙길을 가도록 만들어주세요. 일시적인 감정, 순간적인 충동, 어떤 뭐 이런 감정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 그건 순종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순종 너무 많아요. 은혜 받는 것도 저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저는 뭐 탐탁지 않겠어. 아니 부흥회 받으면 그런 신명이 있는 것도 좋아집니다. 세상에 무슨 믿음이 부흥회 가져가지고 아 그런 게 갑자기 뜨거워졌다. 부흥회 들었더니 아 말씀이 좋구나. 그런 말씀이죠. 사람의 말씀은 부흥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부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종교 공식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옆에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몸 가깝다.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바로 내 입에 있고 내 옆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까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흥에 간다고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그걸 바로 일시적인 충격. 그런 이상한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병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지 못한 매국된 그런 신앙을 갖게 합니다. 3일간에 기다려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절대로 그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죠. 정말 그가 그 순종이 정말 어떤 것인가 보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한테는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뭔지 열심히 갑자기 마음속에 막 생기고 목사님 요새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너무 돼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난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어요. 요새 목사님 요즘에 우리 교회 요즘에 말씀이 너무 읽어 말씀이 막 와닿는데 요즘 말씀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어요. 주의 말씀과 같이 동행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건 성경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순간적으로 월급하는 기분이 그것을 마치 무슨 은혜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 전 그런 헛겁대기들이 헛사기들이 신앙은 말이에요. 순종은 신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좀 우리 믿음에 연단을 주고 계시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뭐 권사 딱 받고 나서 한 1년은 절대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베레이도 갔다가 마법도 갔다가 그러고 있는데 안 나와요. 장로 되기 전까지는요, 앞에 나서 차량 정리하고, 뭐, 막 성가대 연습하고, 괜히 나서 밥도 사고, 말이죠. 부엌 식사한다고, 올 수까지 내놨대, 막 이런 집사들 많아요. 근데 장로 딱 되고 나면, 금방 가라. 1년은 그래도 더 앞자리 와서 좀 하는데, 2년째 되면 핑계대고, 교회 불편하고, 문제를 들어내고, 잘난 척하고, 이런 건 너무 많아요. 순종은 참, 저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삶의 길,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무 커요. 여러분, 순종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란, 한밤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금방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 받아가지고 성교 간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야, 나는 하나님 부르셨어요. 릴레에게 불임팔팔 타는 걸 봤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 선교도 돈이 있고 다 기분 좋을 때는 아닌데 한 번째 가다 보니까 야 이거 몸 나쁘고 된다 하니까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시네. 이런 사람 순종해요. 정말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정말 그렇다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어쩌면 월급이라고 어찌 40년을 나를 지켰던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 바쳤어.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나귀 준비하고 막 하고 전부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아들도 주시는데 하고 막 준비할 수 있어.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쉽게 이 3일이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믿음 어떠세요? 여러분들 순종은 어떠세요? 이 3일 거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 수 있겠어요? 그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 어떤 마귀 새끼가 가만히 가다 가면 죽어서 앉을 수도 있는 건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사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해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 모든 일을 견뎌내고 이겨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뒤에 좀 몇 가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 주에 드리는 질문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런 몇 가지 앞으로 세 개 내기를 해야 돼요. 이 말씀 다음 주일에 화요일날 아브라함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 세 가지만 여기서 찾아봅시다. 지금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몰랐어요 그만? 근데 그 말씀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5절서부터 읽어가면서 5절부터 6절, 7절, 8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다음주에. 그래서 저는 이정근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지. 세 가지를 찾아. 이병택 집사님도 당연히 해야 돼. 뭐 안 할 것은 이제. 이러면, 왜냐면 이 두 분은 다음 주에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사람 시키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거 두 분은 반드시 나와. 왜냐면 저분들은 준비 안 해와도 교회는 오니까. 아주 대단히 담대하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이 다음 주, 세 가지 특징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즉시 두 번째 아주 세상 준비된 순종입니다. 세 번째 지금 내가 한참 얘기했던 뭐죠? 아주 변화없는 확고한 순종이에요. 변화없는 순종.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의 본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Thank you. Thank you.